오늘 19장이고요. 19장이 약간 짧은 대신에 20장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목표는 20장이 한 3분의 1까지 가는 걸로 처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9장 14절이니까요. 그래 길지 않습니다. 같이 쭉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입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목이 물어 새끼를 배워 사람을 삼키네. 이만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얼굴이 어깨로 끌고 미국 땅으로 만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지는 줄 알고 또 새끼 하나를 또 잡아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니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내 궁궐들을 벌고 성읍들을 주시니 그 우물은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만이 보이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궁궐을 치고 흔등에 잡아 그 위에 넣고 발굴을 깨어 걸고 바늘을 공에게 이뤘나니 그를 공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냐하려 하니라. 내 귀의 어머니는 물가에 숨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은 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나가여 꽃에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귀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눈도 중에 벗겨서 땅에 던짐을 당하네. 그 열매는 곰팡이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곱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펴보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가지가 없도다 하더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고관들 앞에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럽니다. 1절에요. 고관들 앞에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 되는가. 뭐 그 당시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해란 얘기예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라 그러면 맞는데 이게 슬픈 노래라기보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왜 슬프죠? 일종의 조가예요.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누가 대원군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마 이제 방에 높은 데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큰 절을 한번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못 들었나 못 봤나 싶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절을 한 번 더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절을 했더니만 안에서 꽝 치는 소리가 나요.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었단 말이냐 하고 꽝 지르는 거예요. 영국 간 어찌 되겠어요? 예? 그 무슨 대원군이 안에서 이놈의 자식 언제 두 번 절하죠? 죽은 사람한테 두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절했다고 지금 고함 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 뒷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대원군이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혼비백산을 했는데 그 다음 생각났다. 그래 고함을 쳤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앞에 절은 문안 엿듣는 인사였고 뒤에 절은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였습니다. 이래가 보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놈 됐다 이래가지고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고 말 잘해야 된다 그죠? 그 장면하고 비슷해요. 방백들 앞에서 선지자가 애가를 부른다 이건 아이고 죽었다 이 얘기예요. 이거 잘못 부렀다가는요 대원군처럼 호통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노래가 이거 전부 그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누구의 죽음이냐? 그럼 혹시나 읽으면서 뭐래 짐작이 가세요? 이건 누구 무슨 이야기인지요? 역사적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조금 할 테니까 그 얘기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선한 왕이 누구였죠? 유다가 망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선했던 요시아죠. 요시아가 그 애굽의 바로 누구하고 싸우려고 무기또에 가서 이 막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이 요시아의 아들이 셋 있었어요. 요시아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왕이 돼요. 세 사람이 다 왕인데 이 선한 왕 요시아의 아들 셋이 돌아가면서 다 왕이 되니까 이 세 왕은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고생 참 잘하시네. 이 세 왕이 다 독하게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선한데 아들 셋이 이럴 수 있나요? 그 중에 하나라도 좀 괜찮으면 안 될까? 여러분, 자녀가 저절로 선하게 되거나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자녀 셋도 저절로 될 거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면 다 잘 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저게 애써가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애써야 할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선한 왕 요시아의 아들 셋이요. 이게 전부 다 진짜 독하게 악한 왕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악한 왕이 돼 있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첫째 이름이요. 저도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자신이 잘 없는데 일단 이렇게 되자. 요 첫째 아들이니 엘리야김이고 둘째가 여호아하스예요. 그리고 셋째가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예요. 요 세 사람인데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느보예요. 느보하고 싸우다가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 느보가 저 올라가서 그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패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신경질 나서 유다를 쳐버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날 막았지. 그래서 그 올라갈 때 싸워가지고 요시아 왕이 죽었는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누굴 세웠느냐 하면 첫째가 아니에요. 이 둘째를 왕으로 세웠어요. 예, 요게 여호아하스입니다. 둘째가 왕이 됐는데 왕된 지 뭐 한 석 달 만이었을 거예요. 바로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쳐가지고 이 여호아하스를요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면서 요 둘째 말고 첫째 이 아들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이걸 왕으로 세워요. 야 이름 바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그거는 이해가 좀 됩니다.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뜻은 똑같아요. 엘리가 뭐죠? 엘리 끝에 이가 붙으면 소유격이라니까요. 기억하셔요. 그럼 엘리는요? 엘리 엘리 라마 이거 있잖아요. 그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는요? 나의 하나님은 야 여호와라. 야가 붙은 건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한 글자로 줄인 게 야예요. 그러면 엘리야김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여호와시가 김이 아마 일어나다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뭐 의미가 대충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로가 이름 바꾸라고 그러니까요. 바꿨어요. 여호야김. 여호와나 뭐 엘리야나 의미는 비슷비슷한데 바꾸라 하니 할 수 없이 바꿨죠. 그래서 애굽파 왕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김이요. 이 왕이 왕 노릇을 한 10년쯤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은 어떻게 죽었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어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마 백성들 손에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왜? 그 야간 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김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요. 그래서 세워진 왕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거 왕 된 지 얼마 안 돼가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잡혀가가지고 애굽에 저 포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석방됩니다. 석방되면서 그 바벨론에서 저 왕의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왔지만 그래도 그 왕족 대우를 받고 거기서 살게 되죠. 이 여호야긴이 예를 들어서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족보 쭉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갈 때에 연결되는 통로가 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둘째가 왕이 됐다가 애굽으로 잡혀갔고 첫째가 왕이 됐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 손에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잡혀가면서 마지막으로 왕을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아마 제일 막내였던 것이었던 건데 요렇게 됐다는 거 요걸 염두에 딱 두시고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왕이 셋 나와요. 왕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전부 비유로 돼 있는데 그 왕이 뭔가 한번 보세요. 자, 2절부터 갑니다. 네 어머니는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이 젊은 사자가 나 여기 젊은 사자가 그 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가 뭘로 의미하겠어요?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위에 나오는 암사자는요? 여러 젊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사자는 여전히 비유예요. 뭐에 대한 비유 같아요? 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다 나라예요. 유다 백성 전체 혹은 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암사자가 새끼 하나를 아 키워가지고 이게 젊은 사자가 됐어요. 3절 유심히 보세요.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그러니까 암사자가 새끼 하나를 키워가지고 키우는데 뭘 가르쳤냐 그러니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죠.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으면 사냥이나 열심히 하지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삼키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토끼나 잡아먹고 저게 뭐야 사슴이나 잡아먹고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컷 가르쳐놨다니 사람을 물어뜯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징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4절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게 왜 애굽 땅일까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 끌려갔던 아니요. 엘리야긴 두째 요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젊은 사자는 요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었으면 짐승을 많이 잡아서 다른 짐승들 잘 먹이고 저 가족들 잘 먹이고 그럼 좋을 건데 왜 사람을 삼키냐. 그래서 이방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자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5절에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이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가는 것은 여전히요. 사자가 당연히 자기 먹이를 잡는 법을 당연히 배우죠. 그렇게 배우가 또 뭐예요? 이게 또 사람을 삼키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 삼키는 게 아니고 7절 보니까요. 그의 궁궐들을 헐고 그의 궁궐들을 헐고 그런데 거기에 저게 숫자 하나 붙어 있죠. 1하고 붙어 있는데요. 그게 원문을 보면 그 밑에 보면 과부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과부를 알고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학자들이 의견을 대체로 의견을 일치 본 게요. 아무래도 이거는 글자 한자가 약간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일 거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이게 궁궐이라는 단어가 맞을 거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경들이 이것을 그의 궁궐들을 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돼서 자기 집을 허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들을 부수죠. 이게 남의 궁궐을 헐고 남의 집을 부숴야 되지 자기 집을 허는 짓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나라를 스스로 뭉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이러니까 결국 이 젊은 사자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이건 또 누구예요? 직접적으로는 여호야긴이 되는데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이나 왕로서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에요. 얼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정확하다기보다는 그 왕들이 그렇게 악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건데, 왕 노릇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못됐어요? 이 왕들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급은 얘기할게요. 선생님이나 목사나 뭐나 처음 된 사람은 항상 좀 조심해야 돼요. 초기에요. 왜요? 뭐 누구든지 간에 초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저 젊은 동기 하나가요. 제가 전직이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고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럼 돼요? 뭐? 아, 제가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요. 이단 역차기가 들어오더니 책걸상 갖고 막 사람을 잡을 듯이 지겨. 평생 미운 선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내막은 모르겠고, 장난삼아 한마디 툭 던졌어요. 혹시 그 선생님 저게 초임 아니었어? 그러니까, 맞대요. 아, 그럼 니가 잘못했어. 왜요? 초임 선생님, 나이 든 선생님은 있잖아요. 아이들 선생님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도 그걸 능그럽게 받아 넘기거나 그걸 저게, 저 뭡니까, 이해할 만한 여유가 있어요. 근데 초임 선생님들은요? 처음부터 아이들을 확 잘 잡아야 되지, 아니면 아이들이 뭐 한마디 하면 저것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반응이 이상하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그 선생님 혹 초임 아니었어? 그러니까 맞대요.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 왜요? 고등학교 뭐 심하들이요. 그 말이 안 곱잖아요. 그래, 서로가 튕길 가능성이 많은데 네가 좀 잘못했을 거야. 그래, 나 지금부터라도 초임 항상 조심해. 그래서 웃고 넘어갔습니다. 이 자폐간 두 왕이에요. 전부 왕노릇 얼마 못했다니까요. 아버지는 전쟁통에 나가 그렇게 죽었지. 왕이 되자말자 네, 주로 3개월이에요. 왕이 되자말자 뭔 짓을 했을지 조금 이해가 돼요. 저 김정은이 보세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천성적으로 막 좀 달랐으면 모르겠지만 이 악한 왕들이었고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이렇게 악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본문 중에서 하나 이해가 부탁 안 되는 게 8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왔어.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 가는 게요. 그러니까 왜 저게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 그 지방에서 혹은 그 나라가 저게 치러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의미를 살리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 고대에 일어났던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단일 민족 아니에요. 주된 민족이 주변을 자꾸 집어삼켜가지고 여러 민족이 혼합된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요 말은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 이 말은 이방 나라들과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지방, 요거는 쉽게 말해서 바벨론의 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저기 뭐죠? 전에 이라크나 저 나라들이요. 이 저리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민족들이 많아요. 여러 민족이 있고 말도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나라입니다. 뭐 어저께나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말 안 통하는 데가 잘 없죠. 옛날엔 제주도는 좀 잘 안 통했는데 요즘은 뭐 제주도 가도 별 지장 없어요. 뭐 전라도 경상도 말 많이 다르죠. 들으면 딱 다르다는 거 알죠.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외국 가면요. 말 안 통하는 나라 많아요. 한 나라인데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뭐 쓰는지 아세요? 영어 갖고 대화해요. 야, 너 같은 나라 아이니가? 맞대요. 같은 나라 맞는데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외국말 빌려가지고 소통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니까요. 그 우리나라가 특이한 나라입니다. 옛날 그 바벨론요. 여러 민족들이 섞여 개가 있는 혼합된 거예요. 그걸 여기서 표현해 준 게 뭐냐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이게 바벨론의 별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러분 잘 안 겪어보셨으면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런데요 참 말 안 통하고 같은 나라에서 말이 안 통하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그래도 지금 웬만해서 영어가 통하면 그래도 어쩌쩌해가지고 손짓발짓 내가 잘 넘어가는데요. 아예 영어도 안 통하는 곳에 가면 진짜 답답합니다. 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외국 가서 이제 보통 이중 통역하는 경우 있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 사람이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그 사람이 또 저 시골 말로 또 옮겨가고 이래 가면요. 참 설교하는데 열 안 나요. 한마디 해놓고 저거 다 할 동안에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10분짜리 설교가 보통 얼마 걸리냐면요. 30분 이상 걸려요. 근데 또 재밌는 거. 전 어쨌거나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가면 원고 써가지고 영어로 설교하거든요. 나는 한마디 했는데 통역하는 놈이 옆에서요. 한참을 해요. 난 한마디밖에 했는데 니는 와 3마디 4마디 하냐 물었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 말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요.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우리 성경 보다가 그 나라 성경은 두께가 훨씬 두꺼워요. 그래 목사님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요렇게 됐는데요. 길이가 요만하면 저 제가 가는 그쪽 지방 그 나라만 이게 한 3배쯤 길어요. 문장 자체도 3배쯤 길어요. 왜? 천지 창조. 우린 네 글자면 되죠. 이게 다 설명을 해야 된대. 저 위에 있는 것하고 이 아래에 있는 것하고 그걸 뭐 어째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문장 하나 늘어나잖아요. 처음에 제가 오해했다니까요. 난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통역하는 자식이 지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뭐야. 한참 기다려야 돼. 참 우습기도 하고 재밌는데 나중에 이해가 된 뒤였어야 말이 또 그렇구나.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저게 복받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국제화 시대는 우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기껏해야 우리말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웬만하면 자기 말, 이웃 말, 영어 이런 것 정도는 보통 두세 개는요 저절로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건 잡소리입니다. 바빌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바빌론이 와서 시드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그렇게 잡아갔더라. 그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부터 또 내려가 봅시다. 내 피의 어머니는 이랬는데 이 피해 가는 건 빼버려도 될 것 같아요. 내 어머니는 이렇게 했는데 혈적으로 봤을 때 내 어머니는 이런 뜻으로 피해 가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는 무슨 혈족까지 따질 필요 있나요? 뭐 따지나 마나 같은 혈통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성경들 보면 요 피액하는 말을 많이 빼버렸어요. 뭐 중복이라고요. 자, 그러면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러죠? 물가에 심겨있으면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 중에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규하는 거 있죠.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번역했는데 홀이나 규나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는 매 일반이에요. 그래도 홀은 성경 보는 사람들은 좀 익숙해가지고 아 왕이 잡는 지팡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막대기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바꾼다고 규라고 바꿔네. 규가 또 났어라 이거. 왜 바꿨는지 신경질 나요. 여하튼 임금님이 자기의 권세를 나타나기 위해서 잡고 있는 막대기 가면 이상하고 여하튼 홀이에요. 규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그거 만들만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팡이나 뭐 하나 만들고 싶으면 무슨 나무 갖고 만드실래요? 네? 네? 박달나무요? 좋죠. 그걸요 버드까지 갖고 만들어 놓으면 권위가 서겠어요? 에? 근데 그걸 포도나무까지 갖고 만들어 놓으면요 포도나무 가지 그거는 똑바르지 않잖아요. 이리 꼬불통 저리 꼬불통 했는데 그걸 갖고 무슨 임금님의 그걸 만들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만 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잘 자랐느냐 왕이 규를 만들 만큼 그렇게 자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난히 더 빼어 놨더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왕이 될 만한 인물이 하나 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렇게 번창했던 포도나무가 완전히요, 말라 비틀어지고 불에 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다가 그렇게 망한다는 뜻이에요. 13절에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어디 심겨졌느냐 하니까요. 광야에. 광야가 어떤 곳이죠?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못 자라죠. 여러분, 식물이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요, 좋은 땅에 심겨져야 제대로 열매를 맺죠. 근데 물 없고 땅 나쁜 데는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진단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주도에 잘 생겨나는 감귤나무를 가져다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갖다 심었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돼서 기후가 안 맞으니까.
네?
기후가 안 맞으니까.
예.
안 맺었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탱자가 달린대요. 어쨌든 자라긴 자란대. 그리고 뭔가 맺기는 맺는데요. 근데 그거 보면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개로, 아마 거의 우스갤 겁니다. 제주도 감귤나무를 가져다가 여기다 심어놓으면요, 탱자가 달린다 이래요. 그것도 기후하고 뭐가 맞아야 제대로 맺히는 것이지, 제 아무리 잘난 종자 좋은 포도나무라도요, 물 없는 메마른 땅에 심어놓으면 맺힐 게 없다. 그게 유다의 운명이더라. 유다의 결말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절요. 뿌리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 뿌리 가지에서 나온대요. 이것도 웃기죠. 이게 내란이란 얘기예요. 내분이에요. 이게 외부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열매를 다 태울 뿐만 아니라 14절 중간에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가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포도나무에서 왕의 규가 될 만한 멋진 가지가 하나 솟았더라. 그러나 이거 전부 불에 타서 다 없어졌더라. 더 이상은요, 그렇게 될 만한 열매도 가지도 없더라. 이게 유다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끝에 나와있던 마지막에 이 잘난 가지, 이거는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비유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19장의 왕의 이야기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될 만한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안 슬픈가요? 14절 끝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게 진짜 슬픈 노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다윗 왕가가 이제는 완전히 문을 닫는다. 이겁니다. 영원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위가 여기에서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노래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물론 눈에 보이는 다윗 나라는 이걸로 끝이 난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어져 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윗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막을 내린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별로 안 슬픈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의 입장에서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건 진짜 슬픈 애가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20장요.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우계를 향하여 네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네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가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가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일곱째 해 다섯째 날 열째 날에 왜 이렇게 어렵게 났는지 모르겠다. 7년 5월 10일에 이름 얼마나 간단한데 그죠? 이런 거는 좀 고쳐주지. 이런 거는 좀 7년 5월 10일에 이런 건 참 쉬운데 어려워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찾아왔어요. 예수예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적이 앞에서 있었나요?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겠죠? 아, 있었어요? 에? 성전 뭐요? 아, 그래도 그건 정확히 이해하시네.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저 장로님이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장로님 대답도 안 하고요. 뭐, 성전에 우상들이 쫙 널려있는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성전에 있어야겠냐? 그러시면서 떠나버리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장면 다 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 얘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으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만 보여줬어요. 쉽게 말해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군데도 내가 심판 안 하겠냐? 이 환상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장로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런 거 아시려면요. 관주를 보시면 제가 가진 관주에 보면 에스겔서 8장 1절하고요. 에스겔서 14장 1절하고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8장에도 장로들이 찾아왔고 14장에도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두 번이나 왔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왔는데 내가 이런 인간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요. 책망의 얘기가 또 쭉 이어져 나와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는데 물론 그런 책망 얘기를 하다 보면 뒤편에 꼭 회복의 이야기가 붙어 있긴 하지만 최소한도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답변하신 적은 없어요. 대신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요 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여주셨다고 뭐 얘기를 하시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 왜요? 정말 기분이 나쁘단 뜻이에요. 참 아리송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면 거기서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거기 갔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안 돌아왔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여기다 보세요. 선지자 저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앞에 툭 앉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2장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죠. 3절에는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 대답하시네요.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질문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답변이 아니에요.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되게 싫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으면, 그러니까 세 번째잖아요. 그래도 선지자여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질문도 하지 말래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이럴까요? 애들 키우면서요. 네 나한테 말 꺼내지도 마라. 이런 적이 혹 있으면 한번 되돌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런 얘기 하느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상했는지 한번 봅시다. 4절요.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게 반복입니다. 네가 심판할래?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러니까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걸 알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5절 중간에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택한 이유는 없죠. 일단 내가 택했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택하고 그 다음에요? 나타났어. 그 다음에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가름표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택해가지고 찾아갔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기분 나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어느 놈에게 이런 선물을 하나 줄까 하고 생각했다가 아, 저놈이 좋겠다. 그래서요. 부른 게 아니고 네가 청와대를 좀 와봐라. 이래 부른 게 아니고요.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널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 그랬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예? 그걸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뭐가 제일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베풀겠다고 그러면 이 자식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해야 되지 말이지. 지가 감히? 그것도요. 내가 자기를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청와대에서 좀 오세요 보고 부르면 가실래요? 마실래요? 네? 별로 느낌이 없나봐.
가야죠.
네? 가야죠. 아, 우리 목사님 자랑한 거 있잖아요. 부른 것도 아니야. 그냥 취임식 할 때 멀리서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왔어. 그것도 자랑할 거라고 자랑 여러 번 했잖아요. 뒤를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 뒤에 누가 있어요? 구청장이 있었다 했잖아요. 아니 나도 여기서 멀리 쳐다보고만 있는데 뒤를 돌아가고 구청장이 저 뒤에 앉아서, 그럼 이게 상당한 차이입니다. 무슨 느낌이에요? 저 구청장은 날 보고 지금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진짜 시민계 목사 저건 뭔데 지씨 내보다 저 앞에 앉아있어요. 아니 이런 판국인데 그래 그분이 좀 오세요 하고 부르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대답 없는 분들은요, 아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아예 막 이해는 갑니다. 뭐 될 만한 얘기라야 뭐 한국말을.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내가 나한테 이래줬는데 너 이럴 수 있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 옛날에 내가 너희 조상을 선택하고 그에게 나타났어. 그 내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 다음 뭐 했나 보세요. 5절에요. 그냥 말로만 떼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여기서 데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자식들이요.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게 문제죠. 눈이 끄는 걸 따라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 하나님은 야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데 너희 눈이 끄는 걸로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8절 보니까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요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 말을 안 듣고 저것들이 저 우상을 따라 갔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그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출애굽 때 얘기죠.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요. 출애굽에서 지나가지고 한 800년, 한 800년, 900년 뭐 그만큼 지난 시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뭐 그때 얘기를 왜 그걸 꺼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이 모양이었는데 너희도 지금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니 이 인간들에게 내가 이 인간들이 날 찾아와서 묻는다고 내가 대답하겠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능력이 있어 보이세요? 무능해 보이세요? 능력 있어 보이세요? 하나님 참 무능해 보이세요?
능력대로 하시는 데는 그냥 다 연결을 하시고 있지만 네. 참으시는
네.
속은 터면서도
속은 뒤집어지는데 이 긴긴 세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들이 또 묻겠다고 찾아왔는데 말하지 마라. 그 다음 또 기가 막힌 말 하나 있어요. 구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엄청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안 없애버리고 이놈들 끌고 나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잘했거나 이스라엘 조상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참고 있는 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없길 바랍니다만 혹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네 좋아라고 임마 고생해가면서 학비 대주고 공부시켜주고 옷 입히는 거 아니다 이 자식아. 그냥 내가 악이 된 죄로 그냥 내가 남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는 짓이지 네 위해서 하는 짓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뭐 있어요? 없길 바랍니다만은요. 자식 안 차놓고 그런 소리 하는 부모 마음이요. 네? 얼마나 아프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니 잘 되라고 내 하는 짓 아니다 이 자식아.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애비가 돼가지고 저게 뭐냐 그 소리 할까 싶어갖고 내가 니한테 해주는 거지 이 자식아. 니 좋아서 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이 신념하고 지금 비슷한 거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참 무서워요. 생각만 하면 두렵다 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하나님은 인내가 무한하시며 어쩌시며 저런 말 탁 빼놔놓고 이런 장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다음요, 자기가 만든 이 인간들을요,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여기고, 이런, 이런 아픔을 품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성경을 다시 쭉 보아나가면, 제가 어떤 분이 그 말한 거 기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참 불쌍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참 불쌍해요. 하나님 뭐 불쌍하노? 예. 인간을 만드시고 그걸 자기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참 불쌍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무섭고 두려운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인간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해서 눈물이 나고 또 내 처지하고 하나님 처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닮으셨는지요. 이런 은혜가 이걸 은혜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내 백성들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 땅을요, 6절이 뭐라고 설명하나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셔가지고 갈 곳이요, 이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둔 땅이에요. 그 땅은 6절 끝에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 빼서 내 백성을 이끌어가서 거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고 멋진 가정 이루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요, 여기 표현대로 절대로 적과 꾸리는 땅 같아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어쩌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땅이 황폐될 거다, 황폐될 거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성경에 하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땅은 바로 그렇게 황폐화된 땅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요, 저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우리가 확실하게는 잘 알 수 없어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얘기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는요, 대추야자 같은 거요, 그 열매를 보면 진짜 달아요. 정말 달아요. 대추야자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물어봤어요. 이 대추야자라는 거요, 이걸 꿀에 절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자연 상태에서 그냥 말린 겁니까? 그냥 말린 거래요. 그냥 말렸다는 대추야자가 꿀에 푹 절여가지고 건져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꿀이 줄줄 흐른단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 빼서 좋은 땅이라고 마련해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따라간 그 표현을 할 때 보면요, 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게 8절이네요. 한 번만 더 보세요. 8절 한 번 더 보세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뭘 따라가느냐 하니까 눈을 끄는 바 이렇게 돼 있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거. 참 주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거는요, 잘 들어오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장난하면서,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이러면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아, 저쪽이 다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이거 인도하는 사람이 장난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어디를 봐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 따라하세요 하고 이러면요, 대부분 저로 봐요. 뭐가 더 세죠? 그러니까 뭐가 더 세냐고요. 귀로 들리는 말보다가 눈으로 보이는 게 더 세단 얘기죠. 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뭐예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눈보다가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자식들이 내 말은 안 듣고 저 눈에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갔더라. 그게 기분 너무너무 나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신 중요한 이유가 요거예요. 저는 이런 비유를 써보는데요. 눈에 보이는 거는 현찰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약속의 의미야.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대부분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훗날 이루어지거나 그걸 따라가려고 믿으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현찰대 약속 의미인데, 현찰에 너무 끌리지 마세요. 우리 살아서 이러고 저러고 누리고 있는 거 이거 전부 현찰이라. 근데 현찰은 아픈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좀 기다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큰 거 약속해 놨는데 이 전부 푼돈에 말려가지고. 저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거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17절 조금 긴데도 내용이 반복이라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앞에서 광야에서 이별하여 아주 혹시하지 아니하였었나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율법을 뭐라고 설명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교칙 좋아하셨나요? 싫어하셨나요? 네? 아, 교칙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좋지도 싫지도 안 했어요? 얘는 막 진짜 무신경하게 학교 다니는 사람. 아닌데, 엄청 싫어했을 것 같은데. 학생 주임한테 붙들려 간 때 주로 뭐예요? 교칙 위반으로요. 안 붙들려 갔어요? 오, 학교 다닐 때는 또 괜찮나 봐요. 학생들이 교칙을 안 좋아해요. 예, 네,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교칙을 잘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대학 다닐 때는요. 아, 교칙 모르고 졸업한다는 애들 있어요. 근데 뒤 뭐라 그럽니다. 야, 다른 건 안 봐도 요건 꼭 봐. 뭐 봐야 되죠? 장학금 규정은 봐야죠.
다 봐줘야 돼. 안 보니까 못하지. 장학규정을 잘 보면요,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탈 수 있는지가 그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혹시 알아요? 공부는 못해도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이런 게 있으면요, 이걸 가지고 해야지. 교칙이라는 게 학생들 망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생들 제대로 키우려고 만든 거예요? 학생을 제대로 학생답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교칙을 좋아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자, 여러분, 저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교통법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해요?
벌금 딱지 끊을 때 교통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로교통법 몇 조에 의거하여. 이래 나오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도로교통법 없어 보세요. 있는 게 운전하는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포항에 가면 이 로탈이라는 거 있어요. 육거리인데요. 한가운데 이 동그랗게 돼 있어서 육거리, 거리가 여섯 개가 나왔는데 그 뱅글뱅글 돌아서 빠져나가거든요. 초보 운전자가 거길 갔나 봐. 하루 종일 돌았대요. 못 나오고. 왜 못 나오죠? 아니, 나가는 건 알죠.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바깥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못 나와가 또 지나가 버리면 또 한 바퀴 돌아야 되죠. 이번엔 잘 나가야지 하고 제가 쭈뼛쭈뼛 하는데 또 옆에서 지나가면요. 또 못 나가는 거죠.
길을 갔다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 뱅글뱅글 도니까 돌기만 하면 나갈 게 여기 보여. 보이는데 나가려고 해. 다른 차들이 옆으로. 초보가요. 초보가 쭈뼛쭈뼛 하고 있는 새 저거 왜 들어놓고 하고 바깥으로 팽팽 지나가 버리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 놈을 갖다 하루 종일 여기 돌았다 이런 거죠. 법이 없으면 초보자, 힘 없는 사람,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 판판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운전하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로교통법이에요. 이 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고맙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 안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칙이 싫어. 운전자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도로교통법 싫어.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주셨는데 이거 싫어. 이건 뭐 주선 얘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결국 이 편지라면 뭐예요? 그게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빨리 와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그 1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랬는데 이것도 그 앞에 그 삶을 얻을 거기에 걸린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표징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하라고 준 거예요. 연애 처음 하는 놈들이 뭐 별로 연애하지도 안 하고 뭐 뭐라 하죠? 커플링이 나요? 똑같은 걸 해가지고 끼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죠. 왜 그래요? 티를 낼라고. 소위 하는 표심을 낼라고요. 나하고 누구하고 요즘 뭐 커플링뿐만 아니고 커플룩해가 똑같은 옷도 줘 입고 돌아다니고 자꾸 있었는데 티를 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주셨냐면요. 여기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는 거. 니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다. 그 표심을 내려고 안식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녀야 돼요? 한 번씩 빼놔야 돼요? 전 무심코 물어봤는데요. 저 신혼부부 같이 있는 데다가 제가 장난삼아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반지 한 번씩 빼나? 하고 물었더니 그 옆에 있던 녀석이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한 번씩 빼요. 왜 빼는데? 하고 물었더니 답이 딱 나오대요. 총각 행세하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신부가 뭐라고 해요? 빼면 죽어. 결혼한 티, 사귄다는 티를 내려고 반지를 끼고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티를 내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사는 비결이다. 그러고 줬는데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요. 엄청 기분 나쁜 거죠. 결혼했다는 티를 내라고 반지 전화놨더니 심심하면 이 반지를 한 번씩 빼버리네요. 이러면요. 맞아 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를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율법이고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이걸 지킴으로 해서 너희가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막 쭉 그 앞에서 반복이니까 생략하고요. 17절 제일 끝에 보세요.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이 인간들이지만 내가요 끝에 뭐라 그래요?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또 이들을 아껴서 그렇게 말하죠. 참고 내가 이까지 왔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지금도 지금 이 모양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20장이 상당히 길어져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는 다음 주 바로 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주 건너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